잖아요. 예,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제 말씀 두 구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네, 방송 띄워줬습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또 그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그들이 불신앙하여서 다 이렇게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라는 그런 타이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라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붙어 떠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뒤에 7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중물 기도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가정,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너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도 이 한 달을 또 시작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특별히 사람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도자였죠. 또 그 뒤에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옆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세력들 침략에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죠. 열두 사사가 있는데 그들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며 그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도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견을 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처럼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아니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을 때에 자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사무엘상에 이제 8장에 보면 그렇게 왕을 요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사람을 왕으로 세워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거죠. 너희가 언젠가는 이렇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자,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이미 읽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그 불신앙까지도 이미 읽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때그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기록을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항상 우리를 하여금 꺼내어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사와 목사와 선자를 세우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또 지도자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15절에 왕을 세우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고 자, 세 번째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차별하셨을까요? 유대인과 타국인을 차별해서 타국인은 세우지 말고 네 형제 중에서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 타국인 중에서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 말은 타국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자연히 그 나라가 다 우상하는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겠죠. 그런 의미에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 중에서 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중에서 했으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웠으니까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격화했을 때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다 신격화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교주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형제 중에 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격화하지도 말고 그러나 또 너무 무시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자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무 신격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만 형제 중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무 또 신격하지 마라.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신격화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이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왕을 택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받을 그 고통,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그 백성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 이제 그 왕을 세우고 나서 하는 그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말은 군사력,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병마를 많이 두려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또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를 왜 많이 두었을까요? 나중에 솔로몬을 보면 그가 여자를 좋아해서 아내를 많이 둔 게 아닙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왜 정략적인 결혼을 할까요?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 자기 딸이나 자기 동생이나 하던 그 친척을 보내죠. 그래서 솔로몬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 왕이 정략적인 결혼, 그건 세상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런 수단이죠. 그런 방법 쓰지 말라. 여자 좋아해서 여자 많이 두는 게 아니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 나라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쌓아두어야 뭔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부강하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대부분의 제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사력, 그리고 정략결혼을 통한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은금, 이것이 항상 넘치도록 있었고 그렇게 넘칠 때에 큰 나라를 유지하고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힘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나라, 그 왕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이 세 가지를 어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에 말 애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 명이다. 병거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이라고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만 2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예,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요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어기고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솔로몬이 여호와께 마음을 돌아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은 평안히 살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아들 세대에 나라가 분열되고 얼마나 그 이후에 나라가 약해지고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엉뚱한 신들을 섬기게 됐는지 그것이 다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 병마 힘을 의지하지 말라. 안에 어떤 정략적인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힘과 도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쌓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이 지식을 그렇게 습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시작.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여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힘, 병마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 세상적인 방법, 은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소망으로 삼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2월 한 달 시작하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과 7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직 왕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딱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든 복이 다 거기에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했는데 자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3대 통일 신앙이죠. 자, 이어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 있게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삶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병마 많이 들려고 자기 노력으로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략적인 세상적인 방법 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은금이 내게 힘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하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3대 동일 신앙으로 가르치고 심어주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